강신의 수단입니다. 2025년 강신의 영화제 녹음에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오래 못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또 일도 바쁘고 이게 반복되다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송을 많이 못했고요. 이번 방송편도 이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새벽에 녹음하고 있고 편집할 시간도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몸이 또 아프다 보니까 좀 성격이 까칠해지고 원래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번 방송편에서 좀 더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칠까칠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여러 국산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플로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고 있었죠. 그 두 군데가 다 망했습니다. 제가 편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조금 편집이 좀 균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 지금 2025년 개봉작 목록을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영화 몇 편을 또 무슨 영화를 보셨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영화 33편 봤더라고요. 물론 11월, 12월 다 몰아서 본 거지만 극장에서 본 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스트리밍이나 VOD나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박스오피스 한번 알아보고 매달 제가 관람한 영화들 그리고 그 중에서 평가할 만한 영화들 그리고 후반에는 베스트 영화, 워스트 영화 이렇게 꼽으면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박스오피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영화제는 항상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봉한 혹은 공개된 그런 작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날짜 기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그렇기 때문에 박스오피스도 그 기간에 개봉한 영화들을 선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개봉한 뭐 아바타 3 같은 경우는 빼는 거죠. 자, 1등은 주토피아 2편입니다. 올해 11월 26일에 개봉했는데 벌써 732만. 한 달쯤 지났는데 와, 대단하네요. 스크린은 2383개까지 달렸었고 주토피아 1편 같은 경우는 471만이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록을 속편이 성취했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2등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이 귀멸의 칼날 매니아층들이 좀 있죠. 568만 기록했고요. 이거는 TV 애니메이션도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극장판도 나오고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싶네요. 무한성편. 이 무한성이 나오는 그 원작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3위는 좀비딸입니다. 한국 영화 563만 기록했습니다. 이 스크린은 1598개로 2000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박스오피스 3등을 기록했고요. 자, 4등은 이제 미국 영화 F1 더 무비가 기록했습니다. 521만이고요. 이것도 스크린은 2000개가 안 됐었네요. 1665개. 자, 5등은 하얼빈이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가 작년 12월에 개봉했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박스오피스에 들어가는 거죠. 491만 기록했고요. 그리고 6등은 한국영화 소방관입니다. 385만. 자, 7등 같은 경우는 다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342만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스크린도 1064개밖에 안 되는데 8등은 우리 탐 크루즈 형님의 미션이 완성된 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339만이었고 스크린은 2385개. 박스오피스 1등이 주토피아 2와 거의 스크린 숫자는 뭐 두 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흥행 기록은 두 배가 더 적습니다. 339만. 그다음에 9등은 야당 337만이고요. 10등은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대폭망 영화죠. 미키 17 301만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1등이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294만. 나란히 지금 10등, 11등 이렇게 기록했고요. 여하튼 정리하자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봉작 중에서 박스오피스를 따지자면 1등은 주토피아 2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732만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천만 영화가 두 편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면 영화가 없고요. 작년에는 애니메이션이 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세 편이나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시리즈물, 이미 검증된 시리즈물, 흥행력이 입증된 스타성이 있는 그런 주연 배우들의 영화들, 입소문을 탄 영화들 이런 것들의 관객들이 그나마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영화들은 뭐 관객 성적이 신통치 않죠.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근데 반면에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N차 관람이라고 그러죠. 계속 보는 거. 그리고 원작 팬들이 충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덕후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N차 관람하기 때문에 또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퇴마락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원작 팬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셨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약간 의문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잘 나올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퇴마록은 그다지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중년이 되신 퇴마록 소설 원작 팬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거죠. 여하튼지 간에 시리즈물에다가 애니이기도 한 주토피아2, 규밀의 칼날,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이렇게 세 편의 애니메이션이 올라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가 폄하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우리 한국 영화에 비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흥행하는 것에 우려하는 게 매니아층만 극장으로 가는 마치 일본처럼 일본에는 애니메이션이 거의 박스오피스 상단을 다 차지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극장 산업이 죽는 게 아닌가. 극장 산업이 죽으면 영화 산업도 죽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극장 업체들은 이제 세금 풀어서 지원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안될 말이고 지원하더라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쿠폰 형식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지원은 안 된다 업체들에게. 그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표값을 내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여하튼 뭐 그렇고요. 한국 영화가 다섯 편이 이제 박스오피스 10등 안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여섯 편이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넘는 한국 영화는 작년에 비해서 한 편만 줄었어요. 여덟 편이 올해에는 손익분기점이 넘었는데 히트맨 2, 검은 수녀들, 말할 수 없는 비밀, 승부, 야당, 신명, 노이즈, 좀비딸 이렇습니다. 블록버스터 큰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한국 영화가 이렇게 소규모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박스오피스 10등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이 넘은. 이 야당 같은 경우는 2020년대에 개봉한 청불 영화 중에서 흥행 1위라고 합니다. 337만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2020년대 이전에는 여러 영화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친구도 있었고 타짜도 있었고 뭐 그랬죠. 개인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 기간 중에는 제가 평점 4점을 준 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선정하는 데좀더 어려웠고요. 작년 영화제에서는 뭐 에이리온도 있었고 장손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4점 영화가 없었습니다. 12월 공개 작품 중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대홍수에 제가 4점을 주긴 했습니다. 자, 1년 만에. 대홍수가 아주 혹평을 듣고 있는데 저는 반면에 4점을 줘서 이것도 욕먹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여튼 박스오피스 한번 알아봤고요. 원래는 이제 강신 영화제 준비하면서 저희 방송 조회수 기록, 뭐 어떤 방송편은 몇회 조회됐습니다. 뭐 댓글 몇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올해는. 원체 뭐 업데이트한 영화도 없으니까, 편집할 시간도 없으니까 막바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제가 본 작품들, 그리고 그중에서 평가할 만한 것들 언급하면서 계속 강신 영화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본 영화들은 1승 송강호 씨가 나온 거고 소방관도 있었고 서브스턴스도 봤고요. 하얼빈도 보고 11호 분열의 시대도 봤습니다. 하얼빈은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개봉한 영화 중에서 검은 수녀들을 그리고 2월 작품 중에서는 브루탈리스트, 퇴마로 애니메이션, 미키 17 이렇게 봤습니다. 퇴마로과 미키 17 제가 녹음을 한바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언급할 영화는 세 개입니다. 저희 방송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 퇴마록 한번더 언급하고 싶어요.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봤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더 언급하겠습니다. 정말 시대를 풍미한 오컬트 소설 퇴마로 원작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또 대장정의 시작이죠. 엔딩 씬인가요? 후속작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줬죠. 제작사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설렜고 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대로 액션 연출이 좀 아쉬웠고 리듬감이나 카메라 움직임 등이 조금 단조로웠다. 그래서 엄청 화려한 색감을 막 쏟아붓지만은 임팩트가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액션인데 좀 지루한 느낌.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 케이팝 대물 헌터스하고 대조적이죠. 거기서도 막 헌터로서 악귀들을 막 무찌르잖아요. 여러 카메라 각도와 배경들 바꾸면서 움직임들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딱 대조하면은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한 영화는 이제 브루탈 리스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애드리언 브로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유대계 유럽인 건축사의 미국 이민 뭐 이야기 이런 건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이야기죠. 이미 많이 보기도 했고, 차라리 우리 한국 사람 혹은 동양인들의 어떤 뭐 미국 이민 이야기 이런 것도 요즘 뜨고 있는데, 하지만 영화에서 정말 이 주연 배우, 애드리언 브로디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거든요. 애드리언 브로디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자체가 영화배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좀 과해요. 모든 것이. 음악도 과하고 왜 여기서 이런 과한 음악을 집어넣는지 모르겠고 화면도 그렇고 연출도 과합니다. 막판에는 무슨 다큐 찍듯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예술뽕 맞은 사람들이 보면 좀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예술뽕 맞았냐? 그건 아니고 뭔가 자기 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술적인 사람인데 말이야.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왜냐면 영화 속에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데 육체 노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되게 무시당하고. 거기에 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영화적 요소들이 다 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도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언급할 영화는 서브스턴스입니다. 데미 무어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던 영화고 또 스토리 자체가 나이가 든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더 젊은, 더 탱탱한 그런 육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데미 무어가 큰 성형 수술을 몇개 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영화 밖에 있는 배우와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동일시되는 서사를 각각 갖고 있는 것이죠. 영화 밖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안에서 우리가 감흥의 밑바탕을 써야 되는가?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화 안은 최대한 영화 안에 있는 요소들로 먼저 평가를 하고 감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데미 무어가 뭐 성형술을 뭐 했든 말든 전 그건 상관을 안 하고 봤습니다. 하여튼 뭐 영화는 바디 호러입니다. 육체적, 신체적으로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감독이라고 하네요. 여성 성상품화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자체가 자신의 늙은 몸을 탈피해서 탱탱하고 젊은 그런 육체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 방송 PD인가요? 제작자인가? 그 사람이 아주 탐욕스러운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그 캐릭터의 탐욕을 표현할 때는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그것을 상징화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라든가 식욕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여러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작자인지 PD인지 그 사람이 굉장히 성상품화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 거죠. 여하튼 그런 여성 성상품화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인격이 변한다든가 과거나 미래의 내가 내 현재의 몸에 들어와서 정신을 지배해서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영화는 몇개 있었는데 이 영화는 아예 몸이 분리되어 버리죠. 중년의 나와 탱탱한 나로 더 나아가서 자아가 분열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계속해서 Remember, you are one 이렇게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기억해, 너는 하나야. 네 몸도 분리되고 자아도 분열됐지만 너는 하나야. 여하튼 그리고 굉장히 유려한 카메라 연출과 화려한 색감. 그래서 눈으로 즐기기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죠. 성상품화 비판을 위해서 성적 화면을 아주 전시해버립니다. 여성의 엉덩이라든가, 가슴부위라든가 사타구니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화려한 색감과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여성성 상품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성 캐릭터를, 여성 배우를 성상품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만약에 이 영화의 감독과 주연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엄청나게 대놓고 욕을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왓챠평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놈들의 변태질과 위선은 정말 그 역사가 유구하다. 저는 이게 좀 위선적인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청불 영화에서 어떤 성적인 장면 혹은 육체적인 장면 이런 거 나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주제와 연출과 화면이 이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구 Remember you are one, 너는 하나임을 기억해,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네가 더 탱탱한 너의 모습을 원하는 것도 그것도 너인 것이고 지금 현재 중년의 모습도 너인 것이다. 둘이 다른 게 아니고 둘 다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욕망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웠어요. 뭐 여성 성상품화를 비판하면서 성상품화하는 화면을 잔뜩 보실 분들은 이 영화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 밖에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보고 싶었던 영화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대가족이라는 김윤석 씨가 나오는 영화도 보고 싶었고 킬리언 머피, 제가 이 배우도 좋아하는데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것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송중기 씨가 주연을 맡았던 보고타,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캐리온, 6888 중앙우편 대대, 이것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고 싶었던 영화는 동화지만 청물입니다. 페라리, 노스페라투, 이건 공포영화죠. 백수아파트, 그리고 밥 딜런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맹골도 연출했고 티머시 살라메가 주연을 맡았던 컴플리트 언노운, 이것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봤던 영화들, 그 중에서도 언급하고 싶었던 영화들, 보고 싶었던 영화들 이렇게 한번 언급했고요. 다음에는 3월, 4월, 5월 이때 본 영화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클라베 봤고, 승부 봤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계시록 봤습니다. 그리고 로비, 야당, 하이파이브 이렇게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세 편인데 먼저 콘클라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요. 의외로 긴장감이 아주 쪼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에드워드 버거 감독작입니다. 이분이 넷플릭스에서 많이 만드셨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푼돈 도박꾼의 노래 이런 걸 연출하신 분인데 랄프 파인즈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제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 교황을 뽑는 그것을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기에서 드러나는 여러 추문과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 결국에는 여러 추기경 중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쪼는 맛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문제로 유력 후보에서 낙마되거나 추대되는 그 과정이 좀 흥미진진하게 나와요. 순전한 신앙을 지키거나 혹은 좋은 교황, 새 교황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악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경계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더러운 놈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진흙탕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내가 더러운 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 그것도 엿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데우스 엑스마키나라고 하죠. 갑자기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의 개입이 딱 들어오는 그런 개연성 깨지는 그런 순간들.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신의 개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것조차도 어떤 인간적인 사안으로 끌어내려서 처리하는 그런 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좀 실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 과정에서 신의 향기가 더 묻어났다면 어땠을까. 한국에는 신파 공포증이 있다면 서구 쪽에서는 신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좀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영화 콘클라베는 제가 추천드리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급할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계시록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했고 유진열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미스테리입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목사 유준열이 범인을 뭐 찾고 단죄하는 그런 작품인데, 유준열 씨의 좋은 연기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연출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미스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초자연적 현상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연상호 감독 요 근래의 습관이 또 나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미스터리 장르는 스릴러 장르하고 달라서 굳이 이성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스릴러는 왜 이런 이렇게 되었고 해법이 왜 이런 것이다 라고 영화 속에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스릴러는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미스터리인데 그것을 굳이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단어로 해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르적 재미가 거기서 확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던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하지 않고 유아인 씨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이 영화 괜찮습니다.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오락 영화이고요. 강형철 감독이 연출하셨습니다. 써니나 과속 스캔들, 스윙 키즈 이런 거 만드신 분이죠. 드디어 한국에서 좀 볼만한 차량 추격 액션 연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원테이크 장면 연출에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배우의 몸 연기가 그대로 잘 드러나게끔 그런 연출도 좀 특이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컷을 많이 나눠가지고 어깨 위로 보이던가 배우가 대사를 치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각각 편집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연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 같은 경우는 어깨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도 연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감정이 실려 있으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캐릭터들 사이의 케미도 괜찮았고요. 이 영화 스토리는 뭐 그거죠. 장기 이식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뭔가 초능력 비슷한 게 생겼다.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 사회적인 시선도 좀볼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근데 제작비 문제였겠지만은 좀 CG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인데, 줄거리 때문에. 근데 CG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준에 따르면. 그래도 이런 초능력물 캐릭터들의 케미가 살아있는 그런 오락영화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왓챠에다가 3.5점을 줬습니다. 그 밖에 제가 보고 싶던 영화는 이제 보더랜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플로우, 스트리밍,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일렉트릭 스테이트, 그다음에 우리 견자단 형님 나오는 열혈검사, 그리고 파과, 썬더볼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제가 통영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공포 영화인데 박병식 평론가가 무려 7점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시너스 죄인들. 이 영화 괜찮다는 얘기는 제가 좀본것 같은데, 이 영화도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소주 전쟁. 여러분들도 잊고 계셨다면은 연말 연시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성수기 쪽으로 넘어가 보죠. 6월과 7월에 공개되거나 개봉한 작품 중에서 제가 본 영화들, 브링 허백 28년 후, F1 더 무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슈퍼맨,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 84제곱미터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언급할 영화는 또 3개네요. 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제가 이거 녹음을 하려고 지금 원고까지 써놨는데 아직 녹음을 하지 못한 전지적 독자 시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원작이 있죠. 원작을 뭐 웹소설이 원작인데 웹툰도 있습니다. 웹툰이 잘 만들어져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원작을 모르고 단일 작품으로 본다면 괜찮은 환타지 어드벤처 오락 영화입니다. 근데 원작 팬들이 많이 실망하는 그런 요소가 또 있긴 하죠. 물론 소설이나 웹툰이나 영화나 그런 매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작 각색은 필요했어요. 근데 원작 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량이 길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그중에서 일부 격, 맨 초반에 해당하는 것만 실사화를 했기 때문에. 원작 팬들 같은 경우는 거대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실사화된 영화에서는 그걸 처음부터 어그러뜨립니다. 훼손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단순히 뭐 칼을 주로 쓰는 캐릭터가 이 실사 영화에서는 총을 쓰는 캐릭터가 나왔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고, 그것은 결국 원작의 고유한 매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아, 물론 그런 비판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비판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에 있는 다른 오락적인 요소들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CG도 나름 괜찮고 환타지 어드벤처 영화로는 괜찮거든요. 원작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영화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려가지고 따로 이 영화를 녹음을 못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영화는 28년 후입니다. 데니 보일 감독 연출이고요. 뭐 28일 후, 28주 후 그런 좀비 시리즈의 뭐 후속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앞으로 이 28년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뭐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엔딩을 보면 그렇죠. 영화 시작하고 약 55분까지는 그 좀비 세계의 긴장감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각적인 연출, 마치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연출로 나오고 꽤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아들의 효심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놓습니다. 피진성, 개연성 모두 박살나고 갑자기 이제 추모 분위기로 잠겨버리죠.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 제가 비판했던 거, 그 장면이 비슷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서구 애들은 출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영화 속에서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굳이 왜? 관객들이 요구하는 장면은 그것이 아닐 텐데. 다음에 언급할 영화는 브링허 100입니다. 샐리 호킨스 배우가 주연을 맡은 공포 영화입니다. 새 가정에 입양된 남매가 겪는 공포스러운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빨 공포가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관객들이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관습적인 그런 공포 상상을 좀 우회해서 보여주는, 좀 다른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계속 집중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좀 신선한 것도 있고, 뭐 아주 무섭다기보다는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초중반에 좋은 호러 에너지를 후반에는 좀, 네, 씻겨버리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감정선에 이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르물에서 감정선을 살리는 게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공감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도 샐리 호킨스가 그런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객으로서 이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따로 노는 거죠. 정서적 공감까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더이 장르물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는 신명, 드래곤 길들이기, 예전에 녹음하기도 했고 제 영화 애정을 다시 살려준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새로운 시리즈 멜로디 소동 애니메이션이죠. 그다음 노이즈, 바다 호랑이, 네, 이거는 세월호 관련 실사 영화고, 그리고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킹 오브 킹스,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한 기독교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올드 가드 2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었네요. 자, 계속해서 8월, 9월 영화 중에서 제가 본 것들 언급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봤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사마귀 길복순의 후속작인데 이거 봤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연상호 감독의 얼굴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 편을 평가를 좀할수 있겠는데, 먼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일본 만화 원작의 애니메이션이고요.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연출 실망으로 큰 기대를 안 했으나 극장판의 완성도가 제법 높았습니다. 원작은 그 특유의 병맛, 펑키한 그 리듬감이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레제편에 해당하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감정선, 그리고 액션 장면 연출이 아주 탄탄합니다. 요즘 액션이, 애니메이션에서 액션이 화려한 색감과 화려한 카메라 움직임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만 보여줘도 관객들은 거기에 좋은 평가를 주기 때문이겠죠. 근데 액션은 뭐 실사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그것이 차량 액션이든 격투 액션이든 검 액션이든 능력 액션이든지 간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액션에서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션의 타격감 혹은 액션에서 보여주는 서사나 감정을 임팩트 있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 액션도 하나의 연기거든요.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미지로만 그것을 소비시키면 안 돼요. 제법 알려진 액션 좋다는 애니메이션들은 그냥 화려한 연출과 색감으로만 그걸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면들이 요즘에 좀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원작의 펑키한 매력, 리듬감, 감정선, 그리고 액션의 임팩트, 타격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힘을 줄때 주고 그렇지 않을 때를 알고 있는 그런 액션 연출이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퀀스에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서사나 감정에 비해서 액션의 그 동어 반복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좀 피로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지루한 것까지는 아닌데 피로감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들 사이의 감정이나 이야기, 액션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히 인상적인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었단 얘기죠. 굳이 아쉬움을 꼽자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영화는 박찌른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과 더불어서 박찬욱, 봉준호의 시대를 이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된 작품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반대 평이 있던데, 제게는 좀 편집 리듬감이 더 빨라야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편집 템포가 빠르지만, 뭐,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던데, 저는 오히려 편집 리듬감이 좀 느슨했다. 그 특유의 시니컬한 유머와 편집 리듬감, 작품에 흐르는 서글픈 감정선,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걸 한대 엮어주는 편집 리듬감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젊었을 때잘 먹히던 유머를 지금도 계속 던지고 있는 중년의 느낌이랄까? 영화가. 그리고 이병헌 씨는 나이가 들수록 좀 발음이 뭉개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예진 배우가 상을 탔잖아요. 주연상 탔는데, 이 영화로. 저는 개인적으로 초중반은 좀 아쉬웠어요. 연기가. 약간 좀 눈에서 광기라고 해야 될까? 살기가 느껴져야 되는, 혹은 약간의 폭력성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초중반에. 마치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김혜자 씨가 그 아들을 옹호하면서 던지는 그 대사할 때 나오는 그 표정. 그런 것처럼.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눈에 약간 좀 살기가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장면은 그게 필요했는데. 어쩌면 감독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여하튼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는데 결말부에 손예진하고 이병헌하고 포옹하는 씬이 나와요. 서로 그러면서 울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서 아 이래서 손예진을 캐스팅했나 보네 납득이 됐어요. 거기서는 손예진 배우는 그런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정 연기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과연 손예진 배우가 주연상을 받을 만한가? 거기엔 좀 동의하기 어려웠고 반면에 염혜란 배우 연기는 좋았고 또 예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염혜란 배우가 아주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또 그밖에도 이제 액션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그런 액션 연출이나 또 사운드 처리 이런 것들에서 좀 관록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게 박찬욱 감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뭐 효과음이든 배우의 대사든 여러 가지 그 소리를 한대 엮는 그런 믹싱 과정을 따라 거치는데 그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감독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박찬욱 감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사운드 처리에서도 이 영화에서 관록이 느껴졌다. 그리고 각본에서 이번엔 정석영 작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영 작가만의 그 인위적인 쿨함이 좀 덜해서 좋았습니다. 영화 후반에, 결말부쯤인가요? 그때 보면은 영화 속에서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딸의 웃는 모습과 첼로 연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영화를 납득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왜저 주인공이, 저 아버지, 이병헌이 저렇게까지 하게 되는가?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기괴한 소동으로 보다가 그딸 장면을 보면서 그 주인공의 동기까지 동의하면서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안 나왔으면 이 영화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그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 어쩔 수가 없다. 흥행도 못하고 그렇게 뭐 평가 면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할 영화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박정민, 건혜효, 신현빈 이런 분에 나오시는 영화 얼굴입니다. 오래전에 도망갔다고 알고 있던 어머니의 백골이 나타난 후에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초반에는 이제 그 비밀을 추적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곧 과거 장면과 캐릭터 대사로 그 진상이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대신 영화 내내 못생겼다고 지칭되는 주인공의 어머니 얼굴에 대해서 관객은 점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백골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보다는 아, 과연 어머니 얼굴이 어떻길래 계속 영화 속에서 못생겼다고 지칭이 되지?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엔딩에서 그 얼굴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영화는 사회적 편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내재화한 사람 또는 관객이 얼마나 폭력성을 갖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타인이나 또는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못생겼을지 기대하는 것, 이게 관객이 갖게 되는 폭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99명이 A라는 사람이 못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그 100명 중에서 한 명이 과연 그 A라는 사람을 못생기지 않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 혹은 그 A라는 사람의 얼굴에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약간 폭력적인 의미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도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어머니 얼굴이 실제로 어떤지는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영화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연상호 감독은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 또는 윤리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캐릭터와 서사 뒤에 놓았을 때 힘을 발휘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방황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옛날 식으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 사이비 같은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약간 선과 악의 경계가 좀 모호하거든요. 근데 그게 연상호 감독이 어떤 종교적인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부산행의 대성공 이후에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집착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극 중에서 윤리의식 없는 다큐 PD 역을 맡은 한지현이라는 배우 연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주인공 어머니의 그 얼굴을 제대로 본 공장 사장이 어머니를 좀 멸시하더라도 못생겼다고 표현하는 그 대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영화가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못된 변태 공장 사장만이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봤거든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제대로 본. 그 밖에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는 머티리얼리스트, 김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더 자연인, 극장판 규멸의 칼날 무한성편, 올리갓 노우즈 에브리띵, 이거는 제목이 영어지만 한국 영화죠. 그다음에 고백의 역사, 3학년 2학기, 이런 영화들 보고 싶었는데 네,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네요. 아, 힘이 듭니다, 제가. 10월 그리고 11월 개봉한 작품 중에서 제가 본 거는 뭐가 있을까요? One Battle After Another, Boss, Weapon, House of Dynamite 이건 넷플릭스 영화죠. 네, 북오니아, 기차의 꿈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이렇게 보았습니다. 언급할 영화는 네 편입니다. 먼저 One Battle After Another. 폴 토머스 앤더슨 감독 연출이고요.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극좌익 혁명단체 멤버였던 주인공이 미군의 추격에 사로잡힌 딸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출과 뛰어난 연기, 그리고 훌륭한 음악이 있는 정말 4점을 주고 싶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초반에 주인공 부부의 옛날 이야기와 결말부 딸이 보여주는 괴상한 장면, 그딱한 장면 때문에 아쉽게도 3.5점을 제가 왓챠에 주었는데 그 초반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굳이 안 주면 될것 같거든요. 악당 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가? 하여튼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본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후반에 나오는 차량 추격씬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야, 이게 영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오랜만에 영화다운 장면을 본것 같아요. 별다른 기교 없이 이제 극의 긴장감을 최대치로 뽑는 그런 연출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과 붙어있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딸의 괴상 장면을 보여주지만 영화는 미국 소설의 원작인데 왠지 버블 시대의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서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문화를 담은 케이팝 대물 헌터스나 다른 한국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서구권의 어린 작가나 감독들이 그들이 뭔가를 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젊은 서양의 감독들이 외색이 있는 혹은 일본한테 영향을 받은 작품을 내놓는다. 사실 그게 더 무섭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K-POP 데모 헌터스 덕분에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나 감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더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나중에 영화 산업이 죽어도 결국은 우리의 문화를 다른 세계의 많은 영화인들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여하튼, One Battle After Another. 정말 뛰어난 연기와 연출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영화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고,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연출했던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이 영화 제목만 보고서는 정말 듣보잡 감독 작품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쭉 보다가 너무 연출이 좋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연출이 좋지? 듣보잡 아닌가? 하고 검색해 봤더니, 네, 캐서린 비글로우였습니다. 저희가 허트 로커도 녹음한 적이 있죠. 이야기는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발사된 ICBM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향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미국 여러 기관 소속의 인물들 모습을 시간순에 상관없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녹음까지 하고 싶던 작품이고요. 와체는 제가 3.5점을 줬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형적인 장르물이 아니라서 호불호가 갈리긴 할것 같아요. 이른바 뭐 미사일 발사되고 막 미국이 위기에 빠지면 히어로가 등장해서 그걸 해결하거나 뭐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영화 전반에는 나라를 지키는 건 그런 뛰어난 영웅 한두 명이 아니라 그게 등장하는 여러 평범하지만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영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들이 위기에 대처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거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영화 후반에서는 미국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그 미국의 뛰어난 대응 시스템, 무기 시스템, 지식, 정보 등등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ICBM을. 심지어 이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된 건지도 확정을 짓지 못해요. 그냥 북한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확정을 못 짓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비꼬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막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연출력은 또 대단하고. 이런 다소 비상업적 느낌의 주제와 서사를 감독 특유의 쪼는 연출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자칫 시간순에 상관없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기차의 꿈입니다.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단편 소설이 원작입니다. 조엘 에저튼이 주연을 맡았고요. 20세기 초에 아무것도 가진 걸 없던 한 남성의 일대기를 찬찬히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큰 사건과 갈등이 없어서 좀 심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뜻 추천하기 좀 그런데 일단 방송으로는 추천하고 싶어요. 주인공이 겪거나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영화이거든요. 그게 감정선을 살뜰히 담으면서도 주인공처럼 우직하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또 매력이고요. 근데 이제 결말부에, 네, 영화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왓챠에서 제 평점 0.5점도 날려버린, 결국에 3.5점을 주고 말았는데, 우직한 조엘 에저튼의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할 영화는 부고니아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연출이고요. 엠마 스톤과 제시 플레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장준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이거를 리메이크한 것이고 실망했습니다. 부고니아 보고. 더 화면은 세련되어졌지만 그 원작 특유의 처절함은 크게 반감된 그 제시 플레몬스가 맡은 그 역할을 조금 더 찌질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는 이 부고니아의 약 82분까지는 정말 밋밋했어요. 총 분량이 119분인데. 정말 이거를 보다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이 한국 원작은 주인공을 연민하게 만드는 결말이었다면 이 리메이크 부고니아는 주인공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억눌린 자, 피해당한 자의 광기가 결국에 옳았다는 한국 원작이 더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마도 서양에서는 그런 테러범이나 범죄인을 옹호하기에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왓챠는 2.5점을 줬습니다. 장준환이 옳았다. 그 밖에 제가 보고 싶던 영화는 10월달, 11월달 개봉작 중에서 8번 출구, 가나은 김용기, 조국이여 안심하라, 세계의 주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굿뉴스, 마찬가지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푼돈 도박꾼의 노래, 요두 편, 왼손잡이 소녀, 직지 루트, 테라 인코그니타, 그다음에 일본에서 아주 흥행했다는 국보, 독립영화인데 속초에서의 겨울, 네, 이런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매달 봤던 영화와 언급하고 싶었던 영화, 그리고 보고 싶던 영화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베스트 영화와 베스트 배우, 워스트 작품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강신의 영화제가 이제 부문별 시상에서 작품성은 시사성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렇게 쪼그라든 강신의 영화제에서 그나마 상대적 비교로 이제 고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확고한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냥 없음으로 하고 싶기도 합니다. 4점 영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강신의 영화제 베스트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기차의 꿈을 꼽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조용히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작품이 좋더라고요. 작년에는 퍼펙트 데이즈가 그랬는데 이 영화 기차의 꿈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시기였지만 주인공이 그는 알지 못했다. 살면서 이 시절을 평생 가장 행복한 때로 매번 회상하게 된다는 걸.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저는 가슴팍에 탁 꽂히더라고요. 저도 뭐 돌이켜보면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느낄 수 없는 행복이 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의 수다 이 방송만 봐도 그렇죠. 관리를 좀 잘하고 업돼서 좀 꾸준하게 해야 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소수 정예 청취자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리뷰도 많이 써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강신의 영화제 설문도 참여 많이 해주셨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때 그 강신의 수다 방송이 다른 방송에 비하면은 가난한 방송이었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즐겁고 외롭지 않던 때가 아니었을까? 저희 방송만 봐도. 네, 지금은 강신의 영화제 구성도 이렇게 쪼그라들었으니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대사가 좀 가슴팍에 딱 꽂혔습니다. 단순히 어떤 후회로 점철된 그런 대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대사. 앞서 제가 언급했던 브루탈리스트 같은 영화는 이제 과시영으로 느껴지는 꽤 쓸데없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장면 하나하나가 주인공의 나레이션을 따라서 감정을 결대로 전달하는 데 쓰이고 있어서 밀도가 높다고 느껴졌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 묵묵한 주인공, 이 사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베스트 배우를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강신의 영화제 베스트 배우 남자, 여자, 주연, 조연 모두 포함해서 한 명만 꼽겠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숀 펜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워낙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보이는 자신의 모든 걸 활용해서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어느 장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상대를 옆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윙크하는 표정이 제 머리에 기억에 남고 또 기괴한 걸음걸이로 걷던 그의 뒷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숀 펜이 맡은 캐릭터는 이민자들 단속하고 감금하는 그런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이 부대가 영화 시작과 함께 주인공 부부, 당시는 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주인공 부부가 속한 혁명 단체의 타겟이 됩니다. 이 부대가 주인공 아내와 그리고 성적인 교감을 그 시퀀스에서 주고받습니다. 주인공 아내는 흑인으로 나오죠. 왓챠의 다른 분 평가대로 이 영화는 전형적인 인물상, 전형적인 혁명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전형적인 극우 군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 둘을 모두 까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숀 펜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자기 확신이 있고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면서도 극중 그 누구보다 유능해서 숨어있는 주인공과 그 딸을 찾아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다부진 근육이 있지만 작은 체격에 키높이 신발을 신고 있죠. 그런 언밸런스, 약간 좀 다면적인 인물인 거죠. 악당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강해야만 그게 갈등의 긴장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 캐릭터는 극우주의자이면서도 흑인에게는 이상 성욕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극우주의자라는 그런 설정에 있어서는 결핍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결핍을 숨기거나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면 갈등인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제가 쇼팽 배우의 젊을 때 연기를 거의 보지 못했지만 왜 쇼팽이라는 이 배우의 이름을 그렇게 위대하게 부르고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도 평범하게 연기하지 않는다.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이 배우가 나올 때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2025년 베스트 배우로 쇼팽을 꼽았고요. 다른 후보들은 기차의 꿈의 조엘 에저튼, 어쩔 수가 없다의 염혜란, 하얼빈의 조우진, 브루탈리스트의 두 배우, 에드리안 브로디, 펠리시티 존스, 부부로 나오는 배우인데, 이거 웨폰이라는 공포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할머니로 나오는 에이미 매디건 배우입니다. 악당으로 나오시는데, 눈빛이 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부에서 공포에 질려서 막팔 휘두르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제가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팔을 휘두르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두 후보들은 이랬지만, 결국엔 숀 펜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워스트 작품 언급하면서 이 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로는 사마귀, 서브스턴스, 검은 수녀들, F1 더 무비, 좀비 딸 이렇게 있고요. F1 더 무비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들이 있어서 보았는데, 레이싱 영화가 이렇게 지루하긴 또 처음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억지로 봤는데, 전형적인 캐릭터와 전형적인 이야기와 지루한 레이싱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차량 추격씬하고 하이파이브의 차량 액션씬을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F1 더 무비, 레이싱 영화인데도 그 레이싱 장면이 지루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검은 수녀들 같은 경우는 허세가 너무, 허세가 쩔었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액션 영화인데 액션 분량이 오히려 적고 감정선 빌드업에만 너무 힘을 쏟았다. 서브스턴스는 앞서 말씀드렸고, 하지만 워스트 작품은 좀비 딸입니다. 이게 한국 영화 중에서는 563만, 지금 최고 흥행 기록인데 2025년에 암담합니다, 여러분. 암담합니다. 이 좀비 딸 같은 경우는 웹툰의 원작이죠. 10대나 20대 초반이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갈등이 나오지만 심각하진 않고, 화면도 그렇게 어둡지 않고, 좀비가 나오지만 피가 막 튀기지도 않고. 물론 이제 제가 언급한 연령대 이외에서도 이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재미없게 느껴졌고요. 흥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본 건데,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봤는데, 워스트 작품을 꼽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영화에는 연기 잘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조정석 배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소규모 영화에 흥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후보 중에 빼먹은 게 있군요. 보스가 있었군요. 사실은 좀비 딸보다는 그 보스라는 영화가 더 평점이 낮거든요. 보스가 1.5점이고, 좀비 딸이 2점인데, 제 와차 평에서는 보스는 제가 후보에도 올리지 않고, 좀비 딸에게 워스트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냥 보스는 여러 가지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넋놓고 보기에는 또볼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원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화 보면서 아, 짜장면 먹고 싶다, 간짜장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언급해야 할것 같은 영화들은 단독 방송편을 꾸리거나 아니면 뭐 근황 토크라든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저희 방송이 그 음악 채널을 하나 만들었죠. 강신의 밤이라고. 분기마다 하나씩 그렇게 최소한 올리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블로그나 트위터나 지금 다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살아있음을. 얼마 전에도 이제 피구왕님께서 블로그에 안부 전해주셨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쪽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즉각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게으르지만 아파서 여러분들 안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방송이 그래도 하고 싶은 시리즈나 해야만 하는 리뷰들이 있는데 무슨 영화 보셨나요 같은 거 제가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또 시간을 만들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저희 방송 계속 기억해 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2026년 새해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는 어떤 방송으로 여러분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라도 제가 살아있음을 아니면 간단한 리뷰라도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쪽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취자분들 덕에 제가 어릴 때 꿈을 꿀수 있었고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